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시내 로널드 레이건 건물에서 안보와 무역 강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국가안보전략에는 무역과 국경강화, 대테러를 목표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 맞서기 위해 미군을 강화하고 사이버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한 전략과 정책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전략 초안 작성에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불법 영토 점령을 통해 현 국제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군용기 5대가 오늘 오전 한때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0시 10분쯤 중국 전투기 2대와 폭격기 2대, 정찰기 1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한국 방공 식별구역으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은 1시간여 비행 뒤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해 오후 1시 47분쯤 중국 방향으로 되돌아갔다고 한국합참은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 진입 후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동에 대응했고 이후 군 직통망으로 경고하자 중국은 일상적 훈련이라고 응답했다고 한국합참은 전했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형 테러 공격을 방지할 수 있었던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어제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테러 공격을 계획 중이던 테러범들을 중앙정보국의 정보 덕분에 사전 체포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청은 CIA가 제공한 정보로 지난 16일 카장성당 등지에서 테러를 계획했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추종세력 7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체포 당시 다량의 폭발물과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14일에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이집트가 상정한 결의안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이라는 단어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지위와 관련해 최근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해당 결정을 파기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결정을 따르지 말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적어도 9개 나라가 찬성해야 하며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 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택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테라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이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 학살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유엔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의 인종청소 논란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와 정부 지도자들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후세인 대표는 특히 군사작전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인종학살 결정은 상부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의 심판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미 칠레에서 우파 진영의 세바스티안 피네라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4년 만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칠레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야당 후보로 나선 피네라 전 대통령은 54.57%의 득표율로 45.4%를 얻은 중도좌파 진영 여당 후보인 알레한도르 기에르 상원 의원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피네라 전 대통령은 당선 확정 직후 지지자들에게 통합과 대화에 힘쓰며 칠레인들을 위해 다시 일하고자 한다며 칠레의 최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전직 대통령들이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유명한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의 제품 이름이 곧 그 제품 전체를 대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대명사라고 하죠.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도 이런 대명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보제트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여객기 보잉 747인데요. 미국의 항공기 제작회사 보잉이 만든 초대형 여객기로 장거리 국제선 비행기의 표준 기종입니다. 보잉 747은 1970년대부터 최대 5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우고 만 킬로미터가 넘는 항속거리를 운항하면서 대량 운송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1,500여 대 이상 팔린 최고 인기 기종이었습니다. 그동안 여객기와 화물기는 물론이고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도 이 보잉 747기로 제작돼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기종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을 시작으로 이번에 델타 항공에서도 마지막 보잉 747기 운행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더 이상 전보제트기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보잉 747의 퇴역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19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신의주 영하 11도에서 영하 4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8도에서 영하 2도, 함흥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브래드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Lost Without Your Love, 당신의 사랑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내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Lost and all alone, I always thought that I could make it on my own. But since you left, I hardly make it through the day. My tears get in the way, and I need you back to stay. I wander through the night and search the world to find the words to make it right. All I want is just the way it used to be, with you here close to me. I've got to make you see that I'm lost. We'll be right back.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로, 북한을 도전으로 규정한 새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합니다. 칠레 대선에서 보수파 세바스티안 피니에라 전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이어서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고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 안보 전략을 발표한다는 소식이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워싱턴 시내에서 연설을 통해서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어제 기자들에게 이 70쪽 분량의 안보 전략의 문서 요지를 소개했는데요. 무역과 국경 보호, 그리고 대테러 대책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이 안보 전략인데 무역이 첫손에 꼽히는 주제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이번 전략을 짜는데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USA Today가 전했습니다.
예, 안보 전략인데요. 왜 경제부처의 담당자들이 나서서 이 무역을 주제로 뽑았나요?
예, 국가 안보는 곧 경제 안보를 뜻하는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USA Today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안보 전략에서는 불공정한 세계 무역 관행이 미국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전제에 따른 이 경제적 경쟁, 이 경제적 경쟁에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을 이 경제 분야에서 경쟁국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을 모든 영역에서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서 위협과 적수로 정의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중국에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예, 이 중국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자로 규정했는데 러시아도 경쟁자로 꼽았다고 하셨죠?
네, 러시아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쪽으로 이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위협이자 경쟁으로 새 안보 전략에 명시했는데요. 이 중국은 경제적인 부분에 이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위협으로 꼽혔습니다. 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최근에 군사시설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에 대한 이 대책은 뭡니까?
예,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이 무역과 군사 부문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기존 질서를 해치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선언할 예정인데요. 무역 군사 각 분야의 국제기구로 포용해서 이들과 협력하는 기존 미국 행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잘못으로 드러났다는 판단하에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 문제도 새 안보 전략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이자 경쟁자로 규정한 반면 북한은 위협과 도전으로 명시했는데요. 북한과 이란, 또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테러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적으면서 이들 나라를 이끄는 세력을 불량 정권으로 선언할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얼마 전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는데요. 새 안보 전략에서 북한에 대해 미사일의 수량과 종류, 효율이 증가하고 사정거리가 늘어나면서 미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수단이 되고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
또한 북한의 화학 생물무기 개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해당 국가들의 반응이 알려졌습니까?
예, 무역 분야에서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된 중국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미국의 정책에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미국과의 무역관계의 본질은 윈윈, 그러니까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시각을 부인한 건데요. 중국은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26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
반영한다고 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관영 국제정문지 환구시보는 오늘자 사평에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침략한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는 엉뚱하고 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한편 이 안보 전략 발표를 앞두고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서로 통화를 했다고요?
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테러 예방을 도와준 데 감사함을 표시했다고 관영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통화에서 미국 중앙정보국 CIA 덕분에 테러를 막고 범인 7명을 검거했다면서 러시아도 미국이나 미국인을 노린 테러 첩보를 입수하면 즉각 미국 측에 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예, 이 CIA가 테러를 막도록 도와준 사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슬람 극렬 무장단체 IS 분파 조직원들이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카잔 성당과 그 인근의 번화가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IA가 관련 첩보를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전달했고요. 이 보안국이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범인들의 근거지를 덮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통화 최근에 좀 잦아진 모습이죠.
네. 이 두 정상은 며칠 앞서서도 전화로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요. 일주일 새 두 차례나 통화를 한 겁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각 나라 정부 사이에 테러 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흔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이 상대국 정상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남미의 칠레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군요.
네, 어제 실시된 칠레 대선 결선 투표에서 중도 우파 세바스티안 피니에라 전 대통령이 약 55% 득표율로 45%에 그친 중도 좌파 알레한드로 기이에르 상원의원을 꺾고 당선돼서 4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페루에 이어서 칠레까지 우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중남미 주요 국가에서 좌파 정권의 쇠퇴가 명확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예,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 당선인 어떤 인물입니까?
예, 지난 1970년대 신용카드 사업으로 성공한 뒤에 중남미 최대 항공사인 란, 그리고 축구팀 콜로콜로, 또 TV 방송 칠레비시온 등의 지분 상당량을 매입해서 이 부를 쌓은 억만장자 사업가입니다. 미국 경제정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세계 부자 순위 745위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칠레의 트럼프라고 부르는 현지 매체들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을 지냈는데요. 당시에도 이 피노체투 군부 독재 붕괴 이후 20년 동안 계속됐던 이 칠레에서 중도 좌파의 시대를 끝냈었습니다.
예. 그런데 물러나 있던 피네라 전 대통령을 칠레 유권자들이 다시 부른 이유는 뭘까요?
예, 대통령 재선은 가능하지만 연임하지 못하도록 이 칠레 헌법에 규정돼 있어서 지난 대선에는 이 피니에라 전 대통령이 나설 수 없었습니다. 이 첫 재임 기간인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칠레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했던 게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당시 국제 구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서 칠레 경제는 연평균 5.3%나 성장했고요. 실업률은 반면에 5% 에서 6%대에 머물렀고 물가 상승률을 3% 정도로 잡아서 이 중남미 이웃 나라들에 비해서 좋은 경제 성적을 남겼습니다.
예, 좌파에서 우파로 이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정권이 바뀌고 있다고 전해주셨죠?
네, 1990년대부터 남미를 휩쓸었던 온건 사회주의 좌파 물결, 이른바 핑크 타이드가 잦아드는 흐름입니다. 2015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우파 성향 대통령이 집권한 데 이어서 이듬해 페루에서도 이 경제학자 출신인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고요. 멕시코와 파라과이도 중도 우파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온두라스에서도 사업가 출신의 우파 성향 올란도 에르난데스 현 대통령의 재선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 작업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이따른 북한의 핵 도발로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기지화 작업을 계속해왔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아시아 투명성 이니셔티브가 지적했습니다. 이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관련 인공사진 여러 장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예, 중국이 주변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남중국해 인공섬을 건설하고 또 이를 군사화하고 있다는 지적 사실 그간 계속 있었는데요. 더 네. 진전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 있는 스프레틀리 제도와 파라셀 제도를 이중 거점으로 삼고 주변의 암초들을 메워서 인공섬을 만들어 왔는데요. 지난해 초에 이 스프레틀리 제도의 7개 인공섬 건설을 완료한 직후에 활주로나 격납고를 비롯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었고요. 또 파라셀 제도의 경우 올해 중반까지에도 인공섬 확장 사업을 계속해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중국이 스프레틀리 제도와 파라셀 제도의 새로 건설할 시설의 규모가 약 28헥타르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시멘트 창고 같은 임시시설 시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주로 어떤 시설들이 새로 들어섰나요?
예, 스프리틀리 제도에 있는 피어리 크로스 암초의 경우 신형 고주파 레이더 등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역시 스프리틀리 제도 안에 있는 수비 암초에는 이 탄약 창고로 보이는 터널과 레이더 안테나 또 레이더 등이 관측됐고요. 미스치프 암초에는 지하탄약고와 격납고, 미사일 대피소, 또 레이더 등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파라셀 제도의 노스, 트리, 또 트리톤 이 같은 세 개 섬에도 신형 헬기 이착륙장과 레이더 탑 등의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그 파라셀 제도에 있는 우디 섬은 베트남과 종종 해상 대치가 벌어지는 곳인데 이 우디 섬의 동향은 어떤가요?
현재 중국은 우디섬을 남중국해의 군사 행정 거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올 들어서 이 섬에 대한 새로운 건설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전투기와 다목적 전술 수송기 등 중국의 공군 전력이 배치가 됐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스프레틀리 제도에 있는 3개의 공군 기지가 더 남쪽인 파라셀 군도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이란 정계의 관측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특검이 트럼프 정권 인수위의 이메일을 다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반응입니다. 공화당이 세제 개편안 통과에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주 중에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표적인 장식인 크리스마스 트리가 올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뭔지 이어서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거취에 대해서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뮬러 특검을 해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뮬러 특검의 해임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뮬러 특검이 트럼프 정권 인수위의 이메일을 다량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이메일에 뭔가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다며 공모는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 뮬러 특검이 정권 인수위의 이메일을 확보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이 특검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 13명의 이메일을 다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지난해 11월 선거일 이후 취임식이 있었던 올해 1월 20일까지 오간 수천 건의 이메일이 해당되는데요. 이메일 내용에는 국가안보 관련 사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정책 방향, 내각 지명자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예, 그 뮬러 특검팀이 해당 이메일을 어떻게 확보한 건가요?
네, 특검팀이 연방정부의 시설을 관리하는 조달청에 인수위 이메일을 요청했습니다. 이 조달청은 인수위가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컴퓨터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보니 이 특검에 관련 이메일을 제출한 건데요. 하지만 지난 9월 1일 이메일을 제출하면서 트럼프 인수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정권인수위의 코리 랭호퍼 변호인은 16일 이 상원과 하원 정부감독위원회에 서한을 제출하고 조달청 직원이 해당 이메일들을 특검팀에 제출한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랭호퍼 변호인은 또 이 특검팀이 문제가 되는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부 이메일의 경우 이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한 변호인과 변호사 관계자들 간의 민감한 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런 이메일은 공개해선 안 되는 자료라는 걸 특검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 변호인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이메일을 획득한 것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백악관의 공식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이 특검팀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에 관여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관계자들이 러시아 측과 결탁했다는 의혹인데요. 현재 특검 외에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수사를 위해서 로버트 뮬러 특검을 내세우긴 했습니다만 자신의 측근을 겨냥한 이 뮬러 특검의 수사에 불만을 표시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에도 러시아와의 공모는 결코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거기다 주말에 특검이 인수위 이메일을 다량 확보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이란 관측에 더 힘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해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요. 공화당 중진 의원인 존 코닌 상원의원 역시 어제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특검 해임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이 의회 반대로 여러 차례 실패했는데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드디어 의미 있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승리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세제 개편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 이 대선 후보 당시 미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모든 노동자 가정을 위한 엄청난 감세를 약속했었다며 이제 며칠만 남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며칠 안에 세제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지난 15일 이 세제 개편안 이 상하원 합의안을 일부 수정한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19일 우선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이후에 있을 상원 표결에서도 그동안 세제 개편안에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 2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원했던 대로 크리스마스 이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그 세제 개편안이 사실 마지막 단계까지 진통을 좀 겪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상원에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쉼표가 필요한데요. 상원 공화당 의석이 52석이니까 반대표가 딱 2표까지 여유가 있는데 이 밥 코커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를 우려했던 코커 의원은 하지만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종안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고심 끝에 국내 기업을 도울 수 있는 한 세대에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제 개편안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루비오 의원 같은 경우는 자녀 관련 공제가 부족하다고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양자녀 세액 공제로 17세 미만 자녀에 대해 국세청이 공제를 하거나 돈을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루비오 의원은 저소득층에게 이 혜택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루비오 의원의 요구대로 이 최종안에서 노동계층의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면서 역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상하원의 최종 합의안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15일 공개된 법안이 1,000쪽이 넘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에 매기는 세금이죠. 이 법인세의 최고 세율이 현행 35%에서 21%로 낮춰집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20%까지 법인세를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세수 감소분이 늘어나는 데 대한 논의 끝에 21%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네, 이 개인 세율은 어떻습니까?
네, 최고 세율이 39.6%에서 37%로 하향 조정되면서 부유층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녀 한 명당 $1,000씩 공제해 주던 부양자녀 세액 공제는 $2,000로 늘었습니다. 이 부양자녀 세액 공제는 다른 공제 혜택과는 달리 소득이 없을 경우 전액 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공제액,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 $2,000로 두 배로 늘어나지만 돈으로 돌려받을 경우에는 $1,400만 돌려받게 됩니다.
예. 자, 그 외에 또 눈길 끄는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네, 지방정부에 내는 소득세나 재산세의 경우 모두 $10,000까지 공제해 줍니다. 처음에 이 항목을 없애거나 제한하기로 하자 뉴욕 등 지방소득세나 재산세가 매우 비싼 지역이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결국 살리는 걸로 타협이 됐습니다. 또한 이 학생대출 이자 공제와 의료비용 공제 등의 혜택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감면해 주게 되면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나라빚이 늘어난다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재정적자 증가분이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8년간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세수 부족분을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 쪽에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여전히 불만이 높고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이 마이크 톰슨 하원 의원은 민주당 주간 연설에서 이번 세제 법안은 부자와 기업들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세금 감면으로 일부 중산층의 세금이 줄어들겠지만 결국엔 수백만에 달하는 중산층과 노동자 가정의 세금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종 세금 법안은 이번 주 하원과 상원의 표결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정식으로 발의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크리스마스가 이제 약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거리 곳곳에 또 집집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장식인 크리스마스 트리가 올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리용 나무를 사러 간 사람들이 적잖이 놀랐다는데요. 예년보다 나무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상록수에 갖가지 장식과 전구를 달고 꼭대기에는 이 빛나는 별 모형 등을 붙이는 트리는 크리스마스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의사당과 백악관 앞에도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고요. 일반 가정에서도 트리용 생나무를 사와서 온 가족이 장식하곤 하는데 올해는 괜찮은 트리를 구하기가 힘들고 값도 꽤 비싸다는 겁니다.
예, 이 나무 값이 올랐다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린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가 품귀 현상이 빛낸 이유가 흥미로운데요. 약 10년 전 시작된 미국의 경기 침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찾아왔죠. 다들 지갑을 닫고 어떻게든 돈을 아끼려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도 판매가 급감했는데요.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자 나무 농장들이 재배를 줄이거나 포기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게 10년 전 일인데 이제 와서 왜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네, 나무가 천천히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로 주로 북미산 전나무가 쓰이는데요. 이런 상록수는 보통 1년에 30cm 정도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로 가장 선호하는 8피트, 약 240cm 이상 자라려면 8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찾는 사람들은 다시 많아졌는데 나무 공급은 여기에 아직 미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트리 재배가 어느 정도나 준 걸까요?
네. 자, 지난 2000년대 초 이후 미국 내 크리스마스 트리 재배 면적이 최소한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있는 소규모 농장은 물론이고요.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 재배지인 오리건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재배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내 크리스마스 트리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오리건주에서는 지난 10년간 농장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잘 팔리지 않는 트리 대신에 포도주 생산을 위해 포도 농사를 짓거나 또 일부 농장은 법적인 마리화나가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대마초 농사를 짓는 농장으로 바뀌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퍼터가 부른 Free Loop, 자유로움이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큰 사안이라면 로힝야 사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얀마 당국이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탄압하면서 국제사회는 인종 청소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고향을 떠나 방글라데시로 건너간 로힝야족이 60만 명이 넘는다는데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미얀마에서 탈출한 로힝야 난민 중에는 미국으로 오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미국인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주인공은 다른 난민들보다 더 큰 주목을 받곤 있지만 미국에서도 다른 난민들보다 훨씬 더 큰 장벽들을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 바로 로힝야족 난민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시의 조용한 주택가. 한 남성이 근사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섭니다. 선글라스까지 쓰고 능숙하게 운전대를 잡는 모습이 미국에서 꽤 오래 산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포트웨인시의 유일한 영어 로힝야어 통역사 하미둘 하산 씨입니다. 2015년 미국으로 온 하산 씨는 처음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땐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하산 씨는 로힝야 출신 난민들의 영어 통역을 하는 통역사로 유명합니다.
I speak the five different language. Bengali, Hindi, and Malaysia. English and my own.
저는 미얀마어 외에 다섯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어, 힌두어, 말레이시아어, 로힝야어, 그리고 이제는 영어도 하게 됐죠. 저는 고향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으로 살면서 정체성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신분증이나 여권을 가져본 적도 없고요. 종교적인 박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었죠. 여행도 갈 수 없었고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자마자 저의 정체성이 너무 뚜렷해졌어요. 영어 통역사라는 직업은 단순한 직업을 넘어 이제 저의 사명이 됐죠.
하산 씨는 다른 건 몰라도 누구보다 뛰어난 언어 습득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 지역의 언어를 금방 익혔고 미국에 와서도 2년 만에 영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르게 됐죠. 그리고 하산 씨는 영어 실력 덕분에 포트웨인시 로힝야 이민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So here is nobody translate for the Rohingya.
이 지역에서 로힝야어를 영어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저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유일한 로힝야 통역사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 전화기는 밤에도 낮에도 쉴 새 없이 울립니다. 사람들이 병원을 가거나 관공서를 찾을 때 통역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요.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갈 때도 함께 가곤 합니다.
하산 씨는 원래 가톨릭 자선단체에서 통역 일을 했었습니다. 로힝야 난민들이 인디애나주에 정착하는 걸 돕는 단체였죠. 하지만 보수를 좀 더 많이 주는 공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자선단체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대신 일하지 않는 시간엔 사람들의 통역을 돕고 있다고 하네요.
Sometimes I can give them time. Whenever they need me, they need my assistant.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거나 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지역 모든 사람의 통역을 다 도울 수는 없거든요. 로힝야어 통역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포트웨인 시에는 현재 로힝야족 출신 난민이 약 150가정 있는데요. 하산 씨는 포트웨인 시에 최초로 정착한 로힝야 난민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하산 씨는 미국에 정착한 후 다른 가족들도 다 미국으로 초청하고 싶었다는데요. 하지만 고향 미얀마 라카인주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고 결국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군인들이 한밤중에 저희 고향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형들과 형수님 등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당시 집에 계시지 않았던 저희 어머니는 목숨을 건졌는데요. 어머니 말씀이 미얀마 군인들이 집을 불태우기 전에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자고 있던 가족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결국 집과 함께 잿더미가 됐다는 겁니다.
하산 씨는 지난 7월 그렇게 두 형을 잃었습니다.
가져다. 네.
마을을 도망친 어머니는 피난길에 다리에 총을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결국 방글라데시에 있는 로힝야 난민촌에 다다를 수 있었고 난민촌에서 치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각지로 흩어진 가족들과 재회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The firehouse and when they try to run away.
그들이 도망치려고 할 때 미얀마 군인들이 그들을 쐈습니다.
다른 로힝야 난민을 위해 통역을 하고 있는 하산 씨. 이들의 이야기 역시 자신의 이야기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선을 넘어 가까스로 미국에 오게 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하루빨리 고향의 로힝야족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포트웨인시에 사는 미얀마 출신 난민은 모두 6천 명이 넘는데요. 미얀마가 수많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또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이나 박해가 있다 보니 서로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난민들이 미국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로힝야족의 경우 언어도 다르지만 종교가 다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일부 난민들의 지적인데요. 이런 난민들의 특이한 상황은 미국 당국자들에게 매우 낯설고 다루기 힘든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포트웨인시의 톰 헨리 시장은 미국에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 try to pride ourselves in being a welcoming community, inclusive community, a community that
우리 포트웨인시는 누구나 환영하는 도시라는 데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배척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 어디서 온 난민이라도 따뜻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들 난민이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데요. 장담하건대 민족 간에 서로 반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포트웨인시는 아주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헨리 시장의 약속은 하산 씨를 비롯해 모든 로힝야족 난민들이 바라는 바인데요. 하산 씨는 미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도 개인적인 성취나 성공보다는 바로 로힝야 이민자들의 안녕이라고 했습니다.
We are all refugees and we have to live together.
고향 미얀마에서는 서로 어떻게 지냈든 이곳 미국에서는 서로 배척하지 않고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 난민으로 미국에 왔으니까요. 고향에서는 평화를 찾지 못했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평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민족 간의 차별 없이 하나의 미얀마인 이민 사회를 이루는 것이 저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미얀마 로힝야족 출신 난민으로 미국에서 통역사로 활동하는 하미둘 하산 씨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나는 미국인입니다는 오늘 이 시간이 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사연을 가진 난민들, 사선을 넘어 낯선 미국 땅에 와서 고생도 했지만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곳곳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기적과 같은 난민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친구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민하면서 물어볼 때 난 상관없어, 너가 골라. 또는 너 마음대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이 표현을 직역하면 너한테 온 전화야지만 너가 선택해, 네가 결정해야지, 또는 내 마음대로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don't really care where we eat. It's your call. 나는 어디서 먹을지 상관 안 해, 너가 결정해. I can't make that decision for you. It's your call. 그 결정을 내가 해줄 순 없지, 너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니까. I love the idea, but it's not my call. 너무 좋은 생각인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It's ultimately her call, not mine. 결국은 그녀의 결정이야, 내 것이 아니라.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오늘은 It's your call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포코가 부른 See of Heart Break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65년 12월 18일 오늘. 노예제 폐지를 명시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13조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미국에서 살고 있던 400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 마침내 해방됐습니다.
Congress passed the 13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guaranteeing the hard-won freedom of African slaves.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시작된 것은 16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배 아래 있던 미국 버지니아주에 아프리카 노예들이 실려왔습니다. 이 노예들은 짐승에 가까운 대우를 받으며 1년 365일 고된 육체 노동과 학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엽부터 미국의 북부주에서는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여전히 농업에 의존하고 있던 남부주들은 노예제도 폐지에 반대하게 되고 이러한 남부와 북부의 갈등은 결국 1861년 남북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4년여에 걸쳐 지속된 남북전쟁 결과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북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1865년 오늘 제13차 헌법 개정을 통해 노예제를 공식 폐지한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1879년 12월 18일 오늘 소련 공산당 서기장 조지프 스탈린이 그루지아에서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스탈린은 20대 초반 혁명가로 활동하다가 1917년 2월 혁명 당시 레닌 트로츠키와 함께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이후 1922년 러시아 공산당 초대 서기장에 취임한 스탈린은 2년 후 소비에트 연방의 초대 수상이었던 레닌이 사망하자 라이벌이었던 트로츠키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어 스탈린은 피해 숙청을 감행, 3년 동안 당 중앙위원 가운데 100여 명을 총살하고 대의원 1000여 명을 체포하는 등 무자비한 철권 통치를 펼치게 됩니다. 스탈린은 또한 자신을 신격화해 빛나는 태양, 삶의 지지로 군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스탈린의 독재 시대는 하지만 1953년 스탈린의 죽음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